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이 시골 도로를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차가 도랑에 빠졌습니다. 깊은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걸어서 가까운 농장에 가서 그곳 농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농부가 말하기를 월윅이 당신의 차를 도랑에서 끌어낼 것입니다. 보니까 밭에는 늙은 노새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노새의 이름이 월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새와 농부를 번갈아 보고 있는데 농부가 또 말합니다. 늙은 월윅은 그 일을 해내고 말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손에 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워윅과 함께 농부와 함께 도랑으로 갔습니다. 농부는 워윅이 차를 끌 수 있도록 밧줄로 단단히 묶어놓았습니다. 회초리를 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끌어라 프레드, 끌어라 잭, 끌어라 테드, 끌어라 워윅. 그러자 노새는 가볍게 차를 도랑에서 끌어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아했습니다. 농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노새를 두드려주고는 농부에게 묻습니다. 왜 월윅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잊지도 않은 새 이름을 불렀습니까? 농부는 슬며시 웃으며 말합니다. 늙은 월윅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워윅은 자기가 혼자서 일한다고 하면은 일을 안 하지만은 한 팀의 멤버로 생각이 된다면은 힘써 끄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노새와 슬기로운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노새는 혼자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일을 안 합니다. 누가 같이 한다고 생각했을 때 힘을 다해서 일합니다. 농부는 어쩔 수 없이 잊지 않은 새 노새의 이름을 부른 후에 마지막으로 워윅의 이름을 부른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재직 임직 예배로 드립니다.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맡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워윅에게 일을 부리는 농부처럼 여러분들 대하고 계실까요? 혼자서는 일을 안 할 거라 생각하며 잊지도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은 어떤 심정으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30년 생활하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장면이 기록된 장면이죠.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세례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받기 위해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 줄에 서서 당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은 세례를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당신의 차례가 왔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금방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요한은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찌 감히 자기가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15절 말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 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에 세례 요한은 몸이 얼어붙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세례를 못 주겠다고 사양하지 못합니다. 감히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푸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금 귀에 쟁쟁 울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은 많은 의아심이 생깁니다. 함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복잡한 생각이 오갑니다. 그러나 이제 허락하라 하신 말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베풉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6절 17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신가 더불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로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감히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의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렴풋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은 자신이 베푼 세례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하는 의의 세계를 여는데 큰 몫을 담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재직임직을 받으시는 분들과 좀 관계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세례를 줍니까? 어쩌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만 있을 수 있는 대화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분 일단 이야기 전체는 잊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만 들으면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어떻게 보면 재직임직식에 너무나도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재직임직식을 맞이하여 임직 받으시는 재직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 또한 앞으로 언젠가 임직 받으실 분들,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 주님은 처음 소개한 그 농부처럼 그 자리에 없는 새 노새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런데 우리들의 본성은 월윗과 같습니다. 혼자서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남들과 함께 일을 시켜야 겨우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나에게만 시키듯이 우리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나만 골라 잡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마치 많은 사람들 중에 세례요한에게 모든 것이 다 달려있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오늘 많은 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지난주 김용택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또다시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보스턴 강단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김용택 시인이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추천한 시가 있습니다. 누구의 시를 추천했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시를 추천합니다. 제목은 뭘 써요? 뭘 쓰라고요? 시 제목 같아요? 제목입니다. 학교 선생인 김용택 시인이 학생들에게 시를 쓰라고 했더니 뭘 써요? 뭘 쓰라고요? 하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시라고 추천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시 써라. 뭘 써요? 시 쓰라고. 뭘 써요? 시 써서 내라고 내. 제목을 뭘 써요? 네 맘대로 해야지. 뭘 쓰라고요? 네 맘대로 쓰라고. 뭘 쓰라고요? 한 번만 더 하면 죽는다. 뭘 쓰라고요? 이 녀석아 장난하냐? 시를 쓰라는 숙제를 받았는데 도저히 쓸 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자기의 느낌 그대로를 써내려 갔습니다. 너무도 멋진 시가 탄생됐습니다. 왜 이 시가 김용택 시인의 가슴을 울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를 써서 내라는 선생님의 명령을 가슴 깊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는 생전 써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짜내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 속에 깊게 담겨진 선생님의 명령은 조용한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그 소용돌이를 그대로 글로 표현했습니다. 멋진 시가 탄생되었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솔직히 우리의 심정을 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든 안 되든 먼저 주님의 명령을 가슴 깊게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명령에 따른 소용돌이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주님도 우리를 대견하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전국에 우리들의 그 마음을 우리들의 시리를 추천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 학생의 시를 한번 흉내내 볼까요? 오늘 재직임직직에 맞춰서 조금 각색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설교 제목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허락하라. 뭘요? 허락하라고? 뭘 허락하라고요? 그냥 허락하라니깐. 왜 나만 하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 일할 사람 많은데. 없다니깐. 왜 없어요? 주소록에 보면 많은데. 한 번만 더 말하면 죽는다. 뭘 허락하라고요? 이 녀석아 장난하냐? 아마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이처럼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였을지 모릅니다. 아니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다투고 다투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에 말씀했을지 모릅니다. 이 녀석아 장난하냐?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에 큰 몫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재직임직식과 예수 세례식과 비교하는 것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또 괜찮습니다. 이유는 세례 요한의 공적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위대한 분은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예수님을 세례만을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툼 끝에 억지로 세례를 베푼 것뿐입니다. 더 위대한 분은 성삼위일체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한 것은 예수님과 잠시 다툰 것뿐입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재직임직식에 너무도 합당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다툼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허락하라고요? 왜 나만 하라고 하세요? 이 다툼이 어떻게 보면은 헌신의 시작입니다. 이 다툼이 있는 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다툼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말다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재직임직식은 이웃과의 말다툼에서 예수님과의 말다툼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말다툼을 재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말다툼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모든 의를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과 말다툼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성삼위일체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과 말다툼하신 지가 언제이십니까? 뭘 허락하라고요? 왜 나만? 주님의 이 말씀을 듣기까지 주님과 말다툼하십시다. 이제야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을 거둡니다. 뉘렌버그 신부님이 계신데 그의 저서 시간과 영혼의 차이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가엾은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덕망 있는 부인, 신앙이 좋은 부인은 남편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늘 권고했고 지옥의 존재를 깨우쳐줬지만은 남편은 완고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옥은 없어!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이 신비스러운 종이를 들고 죽어 있는 이상한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큰 글씨로 다음과 같은 무서운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이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 끝내 지옥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 지옥으로 향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에 이분의 고백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를 이룬다는 것 간단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지옥에 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면, 아니 주님과 말다툼 끝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지옥에서 건지는 놀라운 의로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일입니다. 모든 의로운 일입니다. 이 의로운 일을 누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2000년 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무거운 짐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거운 짐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작은 순종이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향하게 합니다. 나는 이제 지옥이 있는 것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이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작은 섬김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뿐이야 나뿐이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치는 작은 시간과 작은 기도, 작은 물질이 하등 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찮아 보이는 작은 섬김이 지옥으로 향하는 이웃의 발걸음들을 천국으로 향하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겼던 작은 섬김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발걸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시간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쉐마 기도회를 모였으니까 그저 그 얘기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를 드렸던 작은 기도가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지옥으로 가는 자들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옮기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섬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과 말다툼하십시다. 왜요? 왜 나에게만 시켜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말다툼 끝에는 순종하십시다. 주님 오늘 재직 받으시는 재직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우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합당하니라.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엄청난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 앞에 세례요한과 같이 말다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어찌 내게 오시나이까? 당신이 어찌 나에게 이런 큰 일을 맡기시나이까? 왜 나에게만 이 일을 시키시나이까? 끝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말다툼은 그만하고 이제 허락하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많은 재직분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고 이들의 작은 섬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에서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우리들의 온 우주에 우리들의 세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